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귀한 장면을 담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온 목자다. 그리고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도 바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까지 얘기한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는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데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은 예수를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위와 또는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단히 심하게 지적하고 반대하고 나오고 다른 그동안 그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설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말하자면 정죄하는 셈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려울 것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는 아주 심각한 왜곡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해와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때의 반대자들 같이 부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부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자기네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을 증명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옳다고 증명을 자꾸 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대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들 손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자들을 꺾고 심판하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지 그 반대와 적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신앙 인생인 것을 자꾸 이 보복으로 놓치게 됩니다.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물어봐야 될 사람이 하나 안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여기 유대인들 중에 어떤 부류들에 대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24절에서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8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둘이 나뉩니다.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살던 그 시점에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차피 지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부활을 담아야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는 시간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은 그때의 운명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가 오신 뜻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증언해 놓고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그 후에 오고 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바보 같은 놈들 우리는 달러 라는 식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 적대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은 없고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분노만 하면 자기 책임이 다 된 것 같이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가치가 없죠. 만족이 없죠. 분노하는 것으로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큰 싸움이죠. 예수님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들마저 구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둘을 이분법으로 나눔으로써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편을 가르는 바람에 그럼 뭐가 필요 없어지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난 믿었고 쟤는 안 믿었대요 라고 자기 증명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진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책임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인생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옳고 쟤는 틀린데 왜 쟤는 편하게 살고 나는 힘듭니까만 남죠. 그렇죠. 그런 표정을 지으시니까 거기다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왔는지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이건 같이 찾아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정말 알고 있을까요? 3장 16절, 16절로 같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아멘이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차근차근 할게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 다 구원한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안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경고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하자는 뜻이지 와서 둘을 가르자는 뜻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을 혼을 내주러 온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왔어요. 이 방향과 의도를 아셨으면. 18절을 또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것과 심판을 벌써 받은 건 차이가 뭘까요?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라는 이분법이 아직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니 천국이었다. 예수를 안 믿어서 눈을 죽고 눈을 떠보니 지옥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거든요. 벌써 이미. 어떤 뜻이에요? 이 심판은.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는 사망이 운명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인류 역사에 그 증거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정황, 이 환경, 원칙, 그 영역이 도대체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느냐라는 데 대한 이해,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질서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여름은 덥고 심는 대로 거두고 그리고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이고 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순환하는 것 같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당연히 허무주의로 귀결됩니다. 허무주의. 그 체념. 그 체념이 그래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잘 살아봤자 뭐해? 열심히 살아봤자 뭐해? 정직해서 얻는 게 뭐야? 라는 분노가 일어나죠. 자폭 그리고 아무에게나 하는 횡포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그 원칙 속에 있는 자연입니다. 자연 질서가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이 질서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막고 거기에 영생을 담겠다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반발만 남죠. 어떤 반발? 실존주의적 반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 생전에 책임 있게 살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유행했던 말 기억나나요?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 안 해. 이런 말들이 한동안 매우 잘난 대사로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 또 그 유명한 마이 웨이가 있죠. 나는 그걸 내 식으로 했어. I did it my way.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죠. 마피아 주제가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안 들어. 거절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그게 뭔데요? 총구를 들이대는 겁니다. 어떡할래? 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실존주의가 허무주의에 반발한 것은 인간의 어떤 고상함, 기품을 나타내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역시 없었습니다. 왜 없냐 하면 실존주의가 가졌던 내 결정이라는 건 내가 아는 이해 한도와 능력 한도에서밖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이 우주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해봤자 내가 잘해봤자 세상이 변하거나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 이게 실존주의에서 심각한 딜레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원망만 남죠. 둘 다 우리를 분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심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뜻밖의 결론은 영생인데 현실에서 보상을 못 받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노합니다. 우리도 분노해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하냐면 아무데나 폭력을 쓰는 분노가 아니라 안 믿는 것들을 저주하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건도 저 신천지 망한 거 봐. 이렇게 가는 것은 그리 잘난 선언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지금 심판을 받든 나중에 심판을 받든 우린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신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누구의 책임도 아닌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러나 아무도 답을 낼 수 없는 이런 위기와 공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슨 뜻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해야죠. 정치, 경제, 사회에다 대고 답을 내라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가 답을 내야죠. 교회가. 우리가 그 답을 추구해야죠. 최소한. 어떻게 사는 거야? 우린 이 잘난 소리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핍박받을 때 순교했어. 그거는 왜 하죠? 죽었으니까. 변경될 수 없으니까. 부러워하죠. 그리고 칭찬하죠. 왜요? 유명해졌으니까. 영어권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애들 이름을 요한을 제일 많이 걸죠. 이름을 많이 쓰죠. 존하고 폴, 피터, 톰 이런 예수님 제자들을 쓰는데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합니다. 다 순교당했다는 건 아나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합니다. 처절하게 살지요. 기쁘게 처절하게 삽니다. 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치사해져가지고 이런 거스름이나 무지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 꼼짝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신앙생활이 그래요? 당연히 오해받죠.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며? 그럼 최소한 너희는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쯤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는데요? 네가 남의 생명은 구하고 네 생명은 왜 못 구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내려와 보라 까지 가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뭘 화를 내겠어요. 저 새끼 아가리를 찢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요? 왜 무슨 신앙생활이 있다 오냐 이거죠. 목사님 진정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위대한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위대한 걸 놓치고 치사한 걸로 신앙을 증명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요? 담대하다는 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전혀 뭐 이해하지 못할 거다. 거부할 거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여기 계속 얘기하죠. 모세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을 불러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이방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을 먼저 불러서 먼저 믿었다고 큰소리치는 우리를 시기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을 훌쩍 넘어서죠. 우리가 모르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권능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에 쉬운 분노, 쉬운 심판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그 긍휼하심에 대한 깊은 감격으로 말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기를 사는 것이 한국교회는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복음 뭐라 그랬다고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포기하지 않고 거부하고 딴소리하고 우상 섬기는 내 백성을 나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내 팔장을 끼지 않았다. 나는 내 팔을 벌리고 내 품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11장에 가면 29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욕할 게 없다고요. 지금 나쁘게 노는 놈들을 심판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믿었으면 나도 불순종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했고 항복을 받아내셨고 그리고 앞서 걷게 하셨다. 저 말 안 듣는 것들도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라는 관대함, 신앙의 크기로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자연주의와 실존주의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체념, 이 실망이 가지는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나 분노는 동일한 분노가 되고 맙니다. 누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고 내가 힘든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것은 목사가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당한 부모 아닌가요? 그게 진짜 선생님 아닌가요? 거기서 붙잡혀서 하소연하지 말고 나와 더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 커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 사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바울 죽여버렸지 스데반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 손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하고 바울로 대사도를 삼아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조건과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십자가와 부활로 희망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디 충만하셔서 이번 코로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내야 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과 위협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자신에게 물으시고 답하시고 이겨내셔서 여러분 각각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와 기적을 누리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시오, 영광이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고 예수 안에서 일어난 기적들과 약속들이 우리 생에 넘쳐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